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만나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말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의 고통이 엄청나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분노가 되어서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복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프랑스 여성들은 남자를 사귀다가 그 남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고 배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대다수의 그 프랑스 여성들은 그 남자를 그냥 두고 그 남자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여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성은 그만두고 배신한 남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냐? 남녀 둘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 이야기겠죠. 이 단테는요, 신곡을 쓰면서 그 배신자를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지옥의 층계를 두면서 제일 밑바닥으로 두었습니다. 특별히 배신자 가룟 유다, 또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비열하고 참 미운 죄가 뭐냐? 배신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 배신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로서 실패한 모습과 또 하나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하면은 첫째로는 이들이 옛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대부분은 고기를 잡던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또 이적을 베풀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수제자라고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모든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로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옛 생활 어부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신앙의 동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옆에 누군가가 아니야 형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이 하러 가면 되겠냐 형 그러면 안 돼. 누군가가 베드로를 만류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형님 같이 가. 나 데리고 가.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따라갔어요. 누가 따라갔습니까? 본문에 보면 도마, 나드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고요. 열한 제자 가운데 일곱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대다수 가는 거 아닙니까? 열한 명 중에 일곱 명이 따라갔으니까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줄줄이 사탕이 되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작당을 하는가, 누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 이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킹슬리 교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루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시고 박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아, 이것은 나에게 아주 귀한 친구 한 분이 있어서 그런 거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킹슬리 교수가 하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정말 친구와 같이 지내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어울리고 작당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과 늘 가까이 지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들이 세상으로 세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은 도제 교육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만나는 그런 신자도 아니고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고기 잡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 세상 일에 정신이 완전히 거기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셔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에 정신이 팔려보세요. 신앙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돈에 정신이 팔리면 자나깨나 돈 생각하다가 돈 하다가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요, 자나깨나 눈만 감으면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바둑에 완전히 빠졌어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앞에 섰더니 교인들 머리를 보니까 하얀 머리 까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신을 고기 잡는 데다가 거기에 몰두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자, 이런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 이들이 성공자가 되었을까? 첫째로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배신자들이여 그러면 찾아온 게 아니라 얘들아, 이 테크노라고 하는 말은 아들아 이 말이거든요. 정말 친근한 표현이에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심으로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 참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을 배신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사랑으로 갚으셨죠.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몽둥이를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 어깨를 막 몇 번 때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마 훌륭한 선생님인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엉겹결에 소크라테스가 덩어리를 몇 차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또 다른 한 청년이 쫓아오더니만은 아니 선생님, 저런 나쁜 녀석을 에게 왜 맞고만 계십니까? 같이 때리든지 아니면 욕이라도 실컷 하시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걸 웃으면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길을 가다가 당나귀에게 차였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당나귀를 발길로 거둬 차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뭐 충고를 해서 뭐 하겠느냐? 그걸 미워해서 뭐 하겠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무시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크라테스보다는 몇 수 위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오히려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고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내가 이 음식 준비했다? 와서 먹으래? 먹을래? 이 사랑으로 찾아가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이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던졌더니 그물이 그냥 고기가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혀서 덜 수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누가 보면 5장에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저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전문가이지만은 그 목수의 말을 듣고 가서 던졌더니 그냥 두 배에 가득 놀라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배신자의 주동이 되어서 선두가 되어서 7명을 끌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네. 왜 도망을 갔고 왜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나?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간 님은 신미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좋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 배탈 났지 발병 났지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투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투톤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RSV 성경에서는 these, 복수로 이것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장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투톤은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일곱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투톤은 그 고기 잡으면 맨손으로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배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큰 자산입니다. 네가 이것들, 이 배와 고기 잡는 이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해석을 가장 많이 받아들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죠. 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세 번이나 오고 가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헬라말로서는 이제 아가파스메, 메라는 것은 나란 뜻입니다.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필로세, 필로라는 말을 대답합니다. 세는 이제 유라는 말이니까 I love you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과 베드로는 필로라는 말로 대답을 하죠. 여러분 아신 대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완전히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로는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적인 그런 사랑을 필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단어가 아가파스메 그랬는데 필로세라고 대답했는데 이 아가페하고 필로라는 말이 다른 의미냐 같은 의미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의논을 논쟁을 합니다. 과연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사용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다른 뜻으로 왜냐하면 단어가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실패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아가페라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도 사용하지만은 때로는 필로라는 말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가페하고 필로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그래도 베드로는 필로세 해도 뭐 같은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하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서 다르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었으니까 자기는 아가페로 말을 못하고 필로로 말하면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가페 정도는 안 되고요. 그냥 필로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 간에는 물론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후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람어에는 이 사랑을 아가페, 필로, 에로스, 스톨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랑합니다잖아요. 뭐 남녀간의 사랑할 때는 다르게 표현하고 또 무슨 뭐 하나님 사랑할 때는 다르게 뭐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오랑합니다, 육랑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이거든요. 아람어에도 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셨고 물어보셨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리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스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세 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는 필레스메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분까지 대답을 했는데 자꾸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마음에 뭐가 생겨서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서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주님이 아신다 그랬고 세 번째도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 있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이다는 그 직관적인 하나님께서 척 보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름을 딱 보시면 그냥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는. 그럴 때 오이다는 씁니다. 근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달라요. 살아보면서 경험해보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알아가는 걸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이다를 썼는데 마지막 질문에서는 근심이 생기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써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니 선생님, 저 3년 동안 저 직계 보셨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사시면서 다 저를 경험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노스코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그 관계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요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우리 이웃,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68명, 이 1937년 그 당시 2학년 학생인 268명을 어루머니 선정을 해서 쭉 72년 동안을 그분들의 삶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268명 중에는 연방 상원에 도전한 사람이 4명 있었고요. 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가 있고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보도를 맡은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 벤 블래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소설가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데 이 추적을 한 1937년부터 10년 후에 1948년에 봤더니 그 중에서 20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50세가 되었을 때에 3분의 1이 하버드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죠.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분은 우수한 두뇌가 반드시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한 주도한 하버드대의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늙어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냐, 일곱 가지를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시련,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느냐,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네 번째 금연, 다섯 번째 금주,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당한 체중. 여러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잘 늙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좋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 서로 사랑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사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베드로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에게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을 낳는 업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쉴 수 없는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한때 실패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40년 후에 다시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실패하고 한때 넘어지고 한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포기가 뭐냐? 배추 셀 때 사용하는 단어고, 실패가 뭐냐? 바느질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추 셀 때 포기, 바느질 할 때 실패, 그때 외에는 절대로 이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도요, 금방 걷는 거 아니에요. 한 만 번 이상 기본적으로 넘어져야 그제야 그런 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지금은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다가 순교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기독교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만은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실패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7%는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고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3%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3%는 그 지역사회의 아주 최고위층 사람이 됐고, 그리고 희미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상위가 됐고, 그리고 뭐 희미한 목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하위, 중하위가 됐고,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은 최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그 만남 속에 참된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